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 중에 본문이 긴 관계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26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여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네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3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26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로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네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네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네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이전 10장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왕이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는 마음을 돌려,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는다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대적을 일으키셨다 말씀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14절 말씀에도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또 23절에는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공유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왕이었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섬기는 그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풍요와 번영은 인간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기보다는 타락과 무질서를 불러왔음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부를 가졌던 솔로몬 왕 역시 이 비극적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치 말년에 가서는 수많은 왕비와 첩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은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일이었고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 이유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서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세속적이고 실리적인 목적과 자기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 백성들조차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통혼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은 들어가다, 받아들이다, 동침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로 볼 때 결혼은 상대방의 모든 것, 즉 그들의 문화와 습관과 가치관, 사고방식, 궁극적 삶의 방향, 목적까지도 인정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부모도 잘 모르는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결혼의 필요 조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즉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결혼이다. 또 두 번째는 연합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평생을 바치는 그런 서약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몸 되는 것이다. 결혼을 완성하는 그런 행위를 필요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적으로 서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적 허가를 받는 것이 결혼에 필요한 네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육체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전인격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지켜야 할 바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의 영역까지도 변질시키고 오염시킬 것임에 틀림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강력하게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해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예외 없이 여호와를 섬기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이방의 신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신앙의 변절을 초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착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따바크는 붙쫓다, 쫓아가다 라는 뜻으로 이는 강하게 접착함으로 어떤 대상에 종속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욕정의 포로가 되어 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종속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들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를 표현하는 동사 따바크는 사실상 여호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친근하게 하고 부종할 것을 권고하셨는데 이 표현으로 볼 때 본문은 솔로몬이 단순히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겠다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래 세움을 받은 목적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 즉 하나님께 대한 배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 말씀 가운데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듣기 싫어했다. 그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상 생략된 말을 넣어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듣기 싫어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솔로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첫째는 그의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차원에서 믿음이 성립되는 것인데 솔로몬은 여기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참으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3장에서 보면 그가 왕이 되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살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정 초기에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올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믿었을 때가 솔로몬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마찬가지로 그 사람 솔로몬 그는 마찬가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력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이방 여인에게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을 때는 그 말씀이 다 믿어졌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비판에 예민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들의 말만 귀에 들어오고 진정 왕과 나라를 생각하는 충원에는 충신의 말을 허투로 알아듣고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지 처음 사랑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슨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아예 귀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왕들이 많은 아내를 거두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처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예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많은 후궁과 첩들은 성적인 기능과 함께 정치적인 기능 둘 다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걸쳐 결혼은 외교적 도구였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맹을 통해서 속국 입장에서는 나라의 안전을 보장을 받았고 다스리는 종주국의 입장에서는 속국으로부터 충성과 많은 재물과 명예를 챙겼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을 때 이렇게 밝히면서 젊을 때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들에 의해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을 쫓게 되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8절에서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대표적인 신들을 소개하면서 솔로몬이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도 짓고 제사도 드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베니게인, 가나인인, 애굽인들이 섬기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서 폭풍과 풍요의 신인 바알의 배우자이었으며 사랑과 번영의 신이요 전쟁의 신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주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은 그리스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바벨론 여신인 아슈타르와 동일시되고 있었고 애굽에서 아스트라우스는 하늘의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시돈 여인이 들여온 여신 숭배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번져 온 가족이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며 술로 드리는 전제를 드렸고 아스타롯 모양의 과자를 만드는 그런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또 몰록 또 밀곰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곰은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밀곰이나 몰록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쳐 제물을 삼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흰눈 골짜기에서도 행해져서 요시야 왕이 그것을 중단하게 했던 일이 왕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밀곰도 여러 다신들을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 민족 신들을 섬길수록 도움을 얻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신 저신 고무신 다 섬기다 보면 어느 신이든지 도와주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밀곰이 도와주고, 밀곰이 안 도와주면 밀감이나 꽃감이라도 도와주겠지,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그모스는 모압 사람이 섬기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모스의 도움 때문이요, 패배하는 것은 그모스의 진노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27절 기록을 보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 가증한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혐오하게 만드는 것, 또 불결한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레위기에서 언급되는 부정한 짐승들을 열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어떤 이방신이든 모든 사람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이요, 부정한 것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8절은 솔로몬이 위에 언급한 우상들을 섬기고 산당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아내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늙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진 정도가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이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 이방 여인들에 집착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그런 다음에 그의 여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이전에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진노하셨음을 추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불순종한 솔로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가 그의 신하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여겼던 부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이 다스릴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아들이 통치할 나라를 남겨두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그를 돕겠다,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닷이란 이름은 폭풍의 신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이 에돔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에돔에 사는 백성들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무참히 죽어가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요압이 에돔 남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에돔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에돔 백성들의 경험하게 된 민족 말살의 처참함을 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닷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애굽 왕의 눈에 들어 애굽 왕의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 왕비는 그를 왕궁 안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라게 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과 요압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닷은 애굽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소바에 살았던 르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바는 기원전 11세기에는 시리아 남쪽 다메섹 북쪽에서 막강한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소바를 이끌었던 강력한 왕은 하닷 에셀이었는데 유브라데 강까지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닷 에셀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다윗은 다메섹에서 온 아람 사람들을 죽이고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르손은 하닷 에셀의 신하로 있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권세를 얻어서 다메섹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여 솔로몬의 통치에 고통거리로 변했습니다.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운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느밧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스레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였습니다. 어머니를 과부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솔로몬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솔로몬 왕이 보기에 위대한 용사였으며 부지런하고 확실하게 일을 잘해서 그로 하여금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다윗성의 무너진 곳을 재건하게 할 때에 요셉 족속이 하는 공사들을 감독하는 그런 자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다가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아히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열두 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은 아히야가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여로보암에게 준 것처럼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지파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두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나누어주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두 지파를 다 주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을 위해 두 지파를 남겨두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킨 다윗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가 죽은 후에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37절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열 지파를 다스리도록 임무를 부여받게 된 여로보암을 향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고 그가 원하는 지역을 모두 다스리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위하여 세우신 것처럼 여로보암을 위해서도 견고한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발탁되어 중임을 맡게 된 여로보암은 본래 유명한 자도 아니었고 그다지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의 어미가 과부라고 소개된 것은 그가 무명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자라난 형편도 그다지 좋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지런함을 인해서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중 하나인 요셉 지파의 부역을 관장하는 감독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성실과 근면성은 성경이 강조하는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고 가족이나 형제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그대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묵묵히 헤쳐나갔습니다. 창세기에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환경이나 형제를 탓하거나 원망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음을 볼 때에 요셉은 참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그에게 아무 흠이나 허물이나 그릇 행함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성실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시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당하신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가르쳐 주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한 부류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수고한 대로 이익을 남긴 반면 게으른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을, 게으른 자에게는 그의 게으름을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은 물론 그를 어둠의 자리, 곧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내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타고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게으른 자들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은 배경과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로보암을 솔로몬에게 선언하신 심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 솔로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를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반란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여 솔로몬 대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으킨 그의 반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애굽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런 반란 사건은 하닷이나 르손의 반란보다도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준다고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감독관 중 한 명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는 순간부터 여로보암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특별한 그런 인물이 되었고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에 붙들리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비범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살인자였고 또 도망자였습니다. 80세나 되는 나이에 양을 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손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전에는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소년이었으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부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무식하고 초라한 어부요 혈기로 가득 찬 그런 스스로 제어할 줄도 모르는 그런 무모한 사람이었으나 주님이 붙드시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의 선택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심은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와 심령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일을 정확히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이 노력하고도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은 불공평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을 뿌리고 선의 열매를 거둔다든지 선의 열매를 뿌리고 악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불의와 불공평에도 좌절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곤고하다, 해하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낮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훈계할 때와 같은 사랑과 애정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감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중된 매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면서 베푸시는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판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고난이 있게 되면 하나님 그것이 왜 나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그것을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1장 42절 말씀입니다.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주석가들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를 20세 전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고 볼 때 그의 죽음은 6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한다면 지혜와 더불어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가 이를 지키지 않고 노년에 이르러 천명이나 되는 그런 후궁과 첩을 두고 생을 낭비했으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짐으로써 스스로 단명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빨리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단명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11장 43절에는 솔로몬의 통치 말년의 행적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점철된 솔로몬의 말년과 관련해서 그가 이루었던 업적이나 그가 누렸던 젊은 날의 호화로운 그런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고 가진 부를 다 누렸으나 아무 의미 없는 생을 산 솔로몬은 무가치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대하 1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신앙을 회복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쓴 솔로몬의 글이라고 볼 때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이 워낙 길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타락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 교만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재능과 받은 선물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가 초심을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 교만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다처제의 제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부와 권력에 따라서 그의 아내를 증가시켰습니다. 또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고 이것이 죄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많은 아내를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제도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었으며 이 속에서 불가피한 악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와 사치 그리고 쾌락주의, 세속적인 생각 등이 그의 젊은 날의 종교적인 열정을 약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타락의 중요한 증거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예언자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우상 숭배를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교도의 성전을 예루살렘 앞에 짓도록 허락했고 분향하고 제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재자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 백성들을 혹독하게 일을 시켰고 백성들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재는 무조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생애가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네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속적인 성공은 위험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말씀 없는 명예, 그리고 명성. 이것은 높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종교적인 타락으로 걸어갔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부와 명성과 승진, 이런 것들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를 위험 속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를 구하기 전에, 명성을 구하기 전에, 그리고 물질을 구하기 전에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쓰이기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준비된 나의 신앙이 갖추어져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선과 악을 혼합시켜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적인 성공은 영혼의 가장 깊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솔로몬은 소유했으며 인간의 지혜로 꿰뚫을 정도로 월등한 사람이었으나 어느 것 하나도 그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외적으로 황홀하며 매혹적인 곳에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높고 화려한 궁전, 빛나는 왕관, 그리고 화려한 의복, 번창하는 무역과 부 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또한 외적으로 화려한 것에 상관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겉모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 자신의 행실대로 멋대로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무런 평안과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와 명성은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와 명성을 얻어 하나님을 잊기보다는 부와 명성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며 많은 돈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많은 물질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 돈의 종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쓸 줄 아는 지혜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적 원리가 얼마나 현재적인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에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예비된 약속의 은총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수용하고 행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다간 공동체와 개인의 역사 평가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변질되기 쉬운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많은 후군과 첩들 때문에, 이방 나라의 공격과 내부의 혼란과 신복들의 반란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나라의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후궁과 첩들의 꾀임에 빠져 우상을 섬긴 탓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탐심입니다. 솔로몬이 세상 것에 탐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의 정치적인 욕심에 탐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멀리했던 것을 보게 될 때 탐심이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잘못 다스리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여겼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복과 은혜를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의 삶을 살다간 사람만이 가치 있는 생을 살다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과거의 삶이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인생 말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므로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다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솔로몬과 같은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또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심판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 각자를 평가하실 때 모두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 분열을 예고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해 다윗에게 허락된 영원한 언약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다윗의 언약을 유지하면서도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공의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에게 준 말씀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는 여로보암에게서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졌고 적용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복을 받는 유일한 방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왕정 초기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변치 않게 해주옵소서. 왕정 말기에 탐심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탐심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